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되어 있는데요, 듣는 자들이죠. 원래는 헬라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어쩐 연유에서인지 요한계시록은 가만히 두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해석하기 어렵고 또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서운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다시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죄하여 버리시겠다, 또 재앙을 더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머리로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예 제쳐두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읽다가 보면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날마다 펼쳐서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나니 그랬죠. 마지막 시대에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경에 주제가 다 있는데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의 주제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아내시면 돼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사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까지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올 때에 성도들이 안절부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은요, 답을 딱 하나로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은, 그 예수님의 손을 딱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어떤 핍박과 혼돈스러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긴다는 것이죠. 말씀에 있다가 보면은 무서운 짐승들이 나옵니다. 어떤 문이 하나 열리면서, 무적행의 문이죠, 사탄의 졸개들이 날아다니는 황충과 같은 쏘는 살을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사탄의 졸개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랬죠.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들인데요, 그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도 막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존재들이죠. 괴로움만 주는 그런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딱 나타나시면 모든 상황들이 다 종료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이 왕인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왕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답답하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냐고 일이 자꾸만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면은 머리가 아파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모든 상황이 끝나죠. 실마리를 하나 손에 딱 쥐어줍니다. 그것 들고 달려가기만 하면은 다 풀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자꾸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여기도 예수님이 나오시는구나. 여기도. 물론 거기에 잘못된 그러한 것도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백마를 탄 사람을 무조건 예수님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백마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찾다가 보면은 내 속에 중심이 누가 되시냐면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되겠는데 어느 순간 가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딱 보입니다. 야,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구나, 종료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아, 나도 내 중심에, 내 삶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승리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좀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패턴에 놀아나면은 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은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응답이 중심이 되면은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그 기도도 성공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먹을 것이 중심이 되거나 우리의 얼짱과 몸짱, 이 건강이 중심이 되거나 돈이 중심이 되거나 자식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의 통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종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마치 무엇처럼 보이냐면은 생명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흘러가서 사도 요한이 다른 교회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이런 모습. 그래서 복음은요, 성령은 물로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예, 생수의 강이 내게서부터 흘러간다고 그랬죠.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복음은 그래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은 흘러가야 자꾸만 새롭게 솟아날 수 있습니다만은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복음이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돼요. 말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복음을 왜 물로 표현을 해놓았겠습니까? 흘러가라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물이죠. 그래서 생수라고 그럽니다. 이게 나에게서부터 흘러가지 않고 여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은, 생수의 강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러면은 복음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흘러가야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죽어가고 있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 법인데요, 흘러가도록 좀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제서야 성령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나 자신이 제일로 많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왜? 내 속에서 자꾸만 솟아나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 흐르면 생명이 나에게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되고,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던 대명령이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왔던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우리 자신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대해서 끊어져 버리면 얼마나 그거 수치가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 있고, 복음으로 내가 낳은 손자가 있고, 그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4대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받았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복음을 흘려보내주었고, 디모데가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주었고,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주고,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 대가요, 4대 정도는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4대 정도. 계시란 말은 헬라어로 드러내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한 그런 말인데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보다도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남 자체가 승리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들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있었냐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에 칭찬 좀 하시다가 나중에 책망을 받으면은 그 가슴이 아프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거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눈물도 씻어 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에게서 칭찬만 받으면 된다고 얼마나 충성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들은 정말로 사모했습니다. 주님 나타나시면 상황 종료.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해도 승리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가정은 승리합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교회는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을 노래해야 되고 사도 바울의 믿음도 다른 것 아니고 그냥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바울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만은 중심에 예수님을 딱 세우고 나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거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쉬라는 거 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는 거 제가 가겠습니다. 잠자지 말라고 그러시면 제가 안 자겠습니다. 예수님 중심 딱 세우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도 신세 한탄을 사실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옷 찢기고 채찍맞아 터져서 착구에 차여서 감옥에 갔는데 신세 한탄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 딱 서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그냥 입에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그 신앙이요 그게 능력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죠. 사명은 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달리기를 할 때요 달리기 그 마라톤을 막 그 힘을 내서 마지막 한 바퀴 남은 걸 열심히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쓰러져야 정상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나는 더 달릴 힘이 남아있어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잘못 달린 겁니다. 남아있는 힘이 있으면 기록 갱신하기 위해서 막 더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죠. 사명은요 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받은 말씀을 다 증언했다 그랬죠. 환경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밤모습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 있었죠. 자유롭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요, 나 사명 다 감당했다. 나 사명 다 감당했다. 내가 다 증언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사명 다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바꾸려고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 제가 환경 바꾸다가 왔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만 되면은 복음 전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만 되고 나면은 제가 이 사람 구원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는 안 돼도 이 사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하면 됩니다. 배가 고플 때 여러분 사명이 뭐겠습니까? 배가 고프면요 그 먹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좋은 테이블에 있어야 되고 좋은 의자가 있어야 되고 은수저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저리 가십시오. 배가 고프면요, 그냥 먹어야 됩니다. 젓가락 없어 나무 이거 분실 넣어서 젓가락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손으로도 안 되면 집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 이런 멋진 선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게 사실 나가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건이 다 되는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없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갑니까? 그 현장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병상에 한번 누워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야, 내가 시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구나. 그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려워도 입술을 벌려서 합니다. 세상 사는 성도의 모습은요, 정체성은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요, 그 현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모래바람도 맞아야 되고, 아기 낙타가 아빠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대공원에 가면은 그게 낙타가 있죠. 아니, 대구에도 제가 우리 아이 데리고 가보니까요, 그 낙타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빠 낙타에게 아기 낙타가 동물원에 있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죠? 그래, 사막에 먹을 것이 많이 없잖니. 먹을 것이 없을 때 거기에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기름이 들어가 있단다. 아빠, 그런데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둥그르고 크죠? 그래야 사막을 걸을 때에 푹푹 빠지지 않고 사막을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아빠, 그런데 우리 속눈썹은, 이 눈썹은 왜 이렇게 길죠? 그래야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어올 때도 눈이 견딜 수가 있단다. 근데 아빠, 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죠?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군사님? 동물원이죠?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있죠? 사막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왜 동물원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 입만 벌리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만 나가면 돼요. 다른 거 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요 말 한 말씀만 힘겨낼 겁니다. 괜찮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선한 일도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자고. 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죠. 우리는요, 사막에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낙타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물을 던져야죠. 집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죠. 이웃을 좀 만나야죠.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요, 참 그게 힘듭니다. 너무 조심스럽고,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은 이웃집, 아랫집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만날 때마다 인사해야죠. 요즘에 인사를 얼마나 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동호 권사님, 우리 젊으신 분들의 인사를 잘 하시던가요? 잘 안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냥 인사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그 말씀은요, 인사라는 말입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신다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정동호 권사님, 우리 젊은 권사님들, 젊은 집사님 인사 안 하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100번이고 계속 제가 강조할 테니까요. 어르신들은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요, 아이들 또한 이뻐해줄 책임이 또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갓난 애기들, 뛰어다니는 애기들, 뛰어다닌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큰 인물 될 거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큰 인물 될 거야.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에서 3대 예배도 드릴 건데요. 아이들도 들어오면 또 시끌시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배에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갓난 아이들 들어오거나 울고 막 그러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영화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요, 어르신 보면은 인사를 잘 물뚱물뚱 보고만 계시지 마세요. 사실은요, 저도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지 않으면은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제가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하죠. 실수로 저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으면요, 그냥 얼굴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먼저 인사하시면 돼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 보면은 덕담도 해주시고 수고 많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아이들 보면은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큰 인물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왜 그래야 됩니다. 삭막해져가는 세상에서 요한계시를 가리켜서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암호와 상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잘 모릅니다. 이상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일제시대 소설이나 시를 쓰면요 잘 모르는 은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직접 말을 하면 잡혀가죠.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 이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 네로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들은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묵시문학에서는 그래서 숨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숨기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자기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버젓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밤모습에 잡혀가 있다라는 뜻은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로마의 압력입니다. 그런데 잡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것은 상징적인 것을 많이 기록을 했지만은 자기 이름만큼은 그대로 기록을 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다가 죽을 가치가, 이렇게 죽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환경보다는요, 하나님, 제가 이 사탄의 입에 내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없, 시간이 없으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3 아이들 학교에 가면요, 표 기록해 놓은 것 중에 제가 그 기억나는 게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지금 하라는 겁니다. 뒤로 밀어버리면은 공장 가서 미싱한, 죄송합니다, 공장 가서 미싱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미루지 않으면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때가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와버리면 그때는 늦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렴 지금 당장, 영어로 right now,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때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처음부터 골리앗을 향해서 이 다윗이 물맷돌 던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 물맷돌 가지고 뭐 맞췄겠습니까? 새 맞췄을 겁니다. 아마도 새 맞추고 저기 물에 돌 올려놓고 돌려서 했겠죠. 그러다가 사자를, 곰을, 그러다 결국은 골리앗을 잡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나와서 내 입술을 벌려서 뭔가 입만 열면 예수님, 예수님, 이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중심성을 가져야 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붙들고 아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의 그 자리, 욕을 좀 얻어먹는 그 자리 나를 밀어넣어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새벽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수요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기에서부터,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기에서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복음의 현장에 나를 밀어넣는 그런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